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들이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에 오고 또그 영혼이 말씀 듣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보면 알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마음먹고 전도한 것은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업을 위해 청막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나 붙들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본 유대인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부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꺼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걸림돌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했는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의 이러한 대적과 회방으로 인해 아덴까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는 아무나 붙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아덴은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지성인들이 모인 그러한 도시가 아덴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머리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나 붙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그 세상 지식으로 쟁론을 벌였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해도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늘 새로운 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들을 만한 그러한 필요가 없는, 그냥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미련한 말이었기 때문에 사도 부활이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덴에서 격분하듯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지만 아무 열매도 없이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청막 만드는 일을 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도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면 결국 대적하고 비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냥 꺼리 끼는 것,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회당에서도 더 이상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똑똑한 아덴 사람들도 반응이 없었고 또 말씀을 좀 안다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가장 세속적인 그러한 도시인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된 이러한 전도의 실패로 인해 고린도에서 두려워했고 침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하면 부르심 받은 자들이 결국은 반응해서 영혼도 결국 건지게 되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늘 한결같이 십자가 도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그 이유도 또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한 그 이유도 다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회당에서 아무리 복음적으로 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지 않으면 늘 빈손이라는 것을 아덴의 실패를 통해 또 회당의 실패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실패들은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의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전도를 함으로써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26절부터는 너희라는 말을 통해 고린도 교인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형편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다시 말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혜로운 자는 학벌을 말하는 것이고 능한 자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고 문벌 좋은 자는 귀족 가문이나 명문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많았고 부자가 많았고 귀족 그러한 가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인가 하면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당한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그냥 버려진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 고린도가 좋으니까 다시 재건된 도시가 또 고린도였는데 그때 해방된 그러한 노예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무역상들이 막 고린도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굉장히 지중해 이제 동과 서를 연결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부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부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 안에는 서로 과시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그러한 도시로도 유명했는데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12개가 넘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신전에 있다가 밤에는 도시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동을 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이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그 음란하고 세속화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한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 세상 앞에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만 보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십자가 아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 그 모습처럼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또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식했던 그러한 자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난했던 그러한 자들이 인생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던 그러한 가문이었는데 온 가족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가문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속에 꿀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 복 때문에 이제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진 그러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 건물이 바뀝니다. 건물이 바뀌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교회인지 기업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까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직장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무슨 바람이 부는가 하면 세속화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악한 문화들이 그냥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경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너희의 처음 형편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그렇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 살았냐는 거예요. 너희 출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택했는지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을 보면 택하사가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라고 되어 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되어 있고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상의라는 말씀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세상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택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은혜 받고 복받아 세상에 그런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되고 또 세상에 능한 자들 같이 되고 또 세상에 문벌 좋은 가문이 된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결국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학벌, 가문, 돈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도 이러한 것으로 한 사람도 그러한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자랑한다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하여 주시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맙니다. 세속화의 바람에 우리가 그냥 휩쓸러 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데 십자가로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을 자랑하게 되는 것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결국 우리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미련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천하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시고 가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싸우고 다툰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은혜 받은 거 까먹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지금 처음의 형편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 왜 택했는지 좀 기억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너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혜이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혜는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결과,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분리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결국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그러한 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병도 낫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함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거룩함의 변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함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함은 구속함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산 그러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 세상의 그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내 몸이라고 함부로 쓰면 이러한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한 구원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31절은 인용된 구절인데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도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9장 25절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후반절을 보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모든 민족과 하나님 백성들 함께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기준은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기준처럼 그냥 살아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우리의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그거 붙들고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심판날에 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정말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어주면 심판날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모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2023년 이 새해에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고 또 교회에 더 모이기를 힘써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지고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 주셔서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병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깨달아져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더욱 거룩하게 더욱 주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도 살리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